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든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부디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성탄 인사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좀 우아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좀 어색하다 해야 될까요? 그 인사 말이 좀 전례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로맨틱한 느낌이 좀 많이 나서 그거랑은 좀 제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거리가 있는 인사말을 드리려고 하니까 매번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그렇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탄 전례라는 건 사실은 1년 중에 잘 보면 가장 좀 연말이라는 그 분위기, 그 로맨틱한 분위기랑 좀 제일 좀 가까이 있죠. 사실 구유라든지 틀이라든지 이게 그 전례의 식사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오늘 미사를 하시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보통 성탄 밤미사 때도 이제 불 끄고 시작하시죠. 불 끄고 시작해서 들어서 불 캐고 이제 구유 경배 전에 복음도 읽고 막 이렇게 해서 불 껐다가 켜고 여하튼 등도 그때 다 켜고 해가지고 와 이러고 미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예식서에서는 그 전례 예식서에 나와 있지 않은 어찌 보면은 근래에 들어서의 관습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로맨틱한 게 더해진 거죠. 1년 전례 중에 미사 중에 불을 끌 수 있는 전례는 언제겠습니까? 예, 네, 부활 대축일 밤미사. 남미사 때도 아니고요. 오로지 부활 대축일 밤미사 때만 불을 끄라라고 이렇게 전례 식서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간다는 그 파스카 라는 건너간다는 그 부활의 의미,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간다는 그 의미를 갖다가 완전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부활 미사도 자정에 시작, 옛날에는 자정에 시작해가지고 해가 뜰 때까지 그냥 빛의 의식, 지금의 빛의 의식은 전기불을 켜는 걸로, 촛불을 켜는 것으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감을 이야기하지만 그 옛날에는 어둠에서 시작해서 해가 뜰 때 그 해를 가지고 빛의 의식을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 때 밤미사 때 불을 거는 거는 그 전례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연말의 로맨틱한 분위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하지 말자 라고 이제 하고, 원래 전례적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우분들이 부활 대축일이 큰지 성탄 대축일이 큰지 헷갈리세요. 둘 다 불을 꺼버리니까. 사실은 부활 대축일 전례만 그렇게 아주 가장 장엄한 1년의 대축일,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큰 축일은 부활 대축일이다. 여쭤보면 한 30%는 또 성탄 대축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 불 때문에도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는 생략하고, 하여튼 그 빛의 의식이라는 거를 1년의 전례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강하게 심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이제 성탄 대축일 밤에서든 불을 좀 끄지 맙시다 라고 해서 전례를 이제 준비를 하죠. 그럼 좀 덜 로맨틱해지긴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제가 가고 나면 다음 신부님이 또 불 끄자 하면 끄셔야죠. 그래서 좀 더 로맨틱하게 하겠다면 좀 더 로맨틱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전례적인 것을 한번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예, 저 있는 동안은 불을 끄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왜 이 성탄 대축일 밤미사를 제가 좀 뭐 그 축제도 연극제 같은 것도 장기자랑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자제하고 조용히 하자고 했던 이야기를 이제 오늘 강론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독서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핏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가 곧 오시기로 되어 있다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에 빠지지 않는 단골 독서입니다. 오늘 말씀 부분처럼 이 구세주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대림 시기 그리고 성탄 시기에 빠질 수 없는 구약의 중요한 예언서죠. 하지만 그 예언의 분위기가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탄생과 썩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조용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의 약간 좀 웅장한 분위기와 실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서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야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구세주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목자들, 목동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의 시대 당시에 목자라는 계층은, 이 목동도 사실은 이게 좀 우리 이미지는 로맨틱한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자는 사회 하층 계급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양떼를 돌보다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이나 안식일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죠. 안식일이라도 양떼를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매번 안식일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인간들인 겁니다. 어쩔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들을 하대했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직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 가운데 하나였던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첫 방문자가 된 겁니다. 결코 낭만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 이어진 이야기에서 목자들의 방문을 복음사관은 이렇게 전합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라고 합니다. 목자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들을 방문자로 택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간에, 그 밤의 시간에 깨어있던 이들이 목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첫 방문자가 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거의 모든 이가 잠든 밤에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밤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장소에서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의 분위기는 로맨틱한 게 아니라 가난하고 고요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잠들어 있고 세상의 권세가들이 세상의 권력가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난하고 겸손한 분위기 뭐 더 하면 비천한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탄 대축일 밤미사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불리우는 오늘 이 시간의 전례는 그런 의미에서 고요하고 차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시끄럽지 않아서 고요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에서 그 밤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이 현대세계의 크리스마스라는 것, 또 크리스마스 전날 밤, 성탄 이브라는 여러 가지 단어의 이 모습들은 너무나도 자본주의적이고 그래서 시끄럽고 가장 낮은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성탄의 본 모습이 좀 가려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모습을 사람들은 성탄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사람들이 즐기면서 보내는 성탄 전날 밤의 그런 분위기는 진짜 성탄 밤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와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은 고요한 밤입니다. 모든 이가 잠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고요하기도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가 거의 모든 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고요했습니다. 구세주는 그렇게 구약의 메시아 예언처럼 권세와 화려함을 택하지 않으시고 자기 비움을 통해서 가난한 모습, 인간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배움을,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바탕은 그렇게 자기 가난, 자기 비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먼저 비우고 자신을 먼저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고요함, 물리적인 고요함이면서 동시에 이 영적인 고요함은 이러한 자기 비움,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가난의 상징이 되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탄 대축일 밤미사 전례는 고요할 필요가 있고 또 고요한 가운데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말도 한마디 하지 말고 돌아가시라는 그런 유치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고요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성가가 있는데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요했기 때문에 거룩한 밤이 된 것입니다. 구세주가 태어나신 이 밤, 그 밤의 고요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내일 성탄 대축일에 떠오르는 해를, 적어놨는데 내일 해를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그 해를, 그 빛을, 그 하루를 기쁘게 맞으셨으면 합니다.